반갑습니다. 이게 이중언어로 예배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젠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지금 우리 세계 선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논된 것은 뭐냐면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는데 어려움이 이 해교나 불교나 또 힌두교 같은 다른 종교가 아니고 또 그리고 또 언어의 어려움이나 문화의 다름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는데 장애물이 아니고 제일 큰 장애물은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는데 제일 큰 장애물은 다름이 아니고 오늘 교인들의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 그러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아주 냉철하고 샤프하고 아주 솔직한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적은 이 구태여 꼭 세계 선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개개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우리 개개인이 지금 어떠한 존재로서 서 있냐고 하는 우리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나 그리고 또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교회들이 하나님에게 책망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늘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하면 계속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고민이고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고민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죄로 해서 이 브로큰된 우주 만물의 질서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다시 부흥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거대한 Grand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역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의 마지막까지 힘차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택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클라이맥스, 절정을 이루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헌신과 사역과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 사역 이야기, 그 히스토리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제일 첫 번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로 시작됐던 세계가 아담의 세계같이 죄로 해서 물들고 크랍트 될 지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다시 택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75세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75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떠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그 circumstance, 상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컨디션,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 아브라함 집안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그렇게 신뢰스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를 보면 그는 그 상속자가 될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도 많이 보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의 언약을 받을 때 사라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내 사라의 그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임신을 마음속으로 비웃었고, 또 그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적에 얼핏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이 아브라함을 당대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 헤쳐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그대하게 흘러가는, 오늘도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걸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 5절에 보면요, 본문 5절에 보면 이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Worship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Worship이라는 단어가 This is the place where the word worship appears first time. 그렇지만 이 창세기 22장 전에도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6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함께 걸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라는, 월십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이 가장 어려운 시험, 아주 어려운 시험을 받을 때 이 예배라는 단어를 쓰기 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계곡을 헤맬 때 이 예배의 그 깊은 뜻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설명하는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또 진정한 예배자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치심은 우리가 먼저 진정한 예배자로 섰을 때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나 세계 선교의 진보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도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진정한 예배자로 섰을 때에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열매 맺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비결입니다. 여기 교회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거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원하실 때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로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제 물병이 저기 있는데 이 물병을 가지고 물병에 물이 안에 들어있다고 칩시다. 이 물병을 때리면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한테 원할 때 우리 삶에 이런 그 힘든 걸로 다가옵니다.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서프링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릴 때 이렇게 물이 튀어나오죠. 이게 물이 튀어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튀어나올 적에 우리 안에 그 들어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한 4년이 됐습니다. 4년 전에 저희 가정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그때 생각이 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집 페이먼이 많으니까 집을 빨리 팔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집이 팔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집 경기가 좋지 않아서 바이어가 그진 30개 되는 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리얼리 바이어 마켓이었습니다. 셀러스는 굉장히 힘들어서 누가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을 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알게 된 것은 저희 집 딸아이 세 명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 집이 팔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도 그 14년 동안 자기네들이 자랐던 집, 모든 추억이 담겨있던 집을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보금자리를 털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고요.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처분하고 어떨 때는 시간이 없어서 큰 컨테이너, 16피트 컨테이너 두 개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겪으면서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은 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에 매여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냥 그 사람들이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 묶여있던 마음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는 2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아주 힘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똑같은 말을 세 번 반복했죠. 이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으로 강조된 표현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꿈과 희망이었던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Isaac was everything to the Abraham.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아주 제일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이 넘었을 때 얻은 아주 귀중한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아들이었고 또 이스마엘이 떠난 후에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혈통인 상속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 제물에 대한 의미는 이 구약에서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속죄 또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의식 예배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우상 숭배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도 이삭이 주는 행복과 이삭에 대한 사랑에 의지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우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였듯이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을 튀어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원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최악의 벌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비슷해서 로마서 1장 25절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크리에이터 띵을 마음속에 채워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과 그리고 이 희망을 피조물로부터 우리는 얻으려고 하다가 인생이 실패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술 중독이고 마약 중독이 그 중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들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것이 마음의 우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 간여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머지않아서 자기가 이삭을 향한 사랑이 우상 숭배의 수준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자기 삶의 불행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로잔대에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는 이 기로 갈림길에 서지 않았으면 이 자기의 이삭을 향한 사랑이 우상 숭배에까지 달았다는 것을 깨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섯 계명은 우리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계명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를 보면 전체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끊이지 않는 그 디자이어, 욕망, 욕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근본적인 장애는 이 우상 숭배이고 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 예배의 진정한 예배의 첫걸음이고 또한 세계 선교의 목적입니다. 아멘.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이 고목나무나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토마스 오덴이라는 사람이 두 세상, 투 월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그것이 없으면 이 정말 살아갈 수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우상이 우리의 모든 정력과 시간과 재산의 대부분을 그렇게 쏟아붓게 만듭니다. 이 거짓 세상이죠. 제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인슈런스가 메디컬 인슈런스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쭉 하면서. 그런데 선교사가 되고 인슈런스가 없이 수년을 살다 보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도에 따라서 달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존재하는 그 의미를 찾고 평안과 안동감을 얻는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과 아이들, 직장과 사회적인 지위, 능력과 기술, 학력, 건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도덕성과 미덕, 부와 경제력, 그리고 심지어는 성공이 목적이 된 목회와 선교사역과 그리고 종교적인 습관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종교적인 우상들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만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당만 발란 예배자라고 그렇게 불렀고 또 그들의 모습이 가증스럽고 역겨워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두려운 사실, 무서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재물과 번제를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가 잘못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이 마음의 우상의 문제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의 문제의 말씀을 나의 문제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와 또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여러분 단순히 주일날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그리고 이 정해진 시간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24시간 24/7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있고 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예배자는 순종하는 믿음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힘든 명령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속한 행동으로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초이성적인 그런 순종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났지만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는 떠나기 전날 온 밤을 지새워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분명히 하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산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이 명령을 보면 이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반복된 약속을 통해서 얻은 언약의 씨를 이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일견 모순이 되는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근본적인 갈등이 무엇이었냐면 이 이삭을 번제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그 어머니였습니다. 상치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는 모든 갈등과 의문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3일 길을 출발합니다. 이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성경에는 3일 길이라고 금방 넘어갔지만 여러분 3일 길을 아브라함하고 한번 같이 걸어봐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게 된 것은 25년을 기다려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같이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